3월 4일 정치부에 시작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임기를 5달 앞둔 시점이죠. 작심 발언도 덧붙였는데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대로 정치에 투신할지도 관심인데 그는 앞으로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글쎄요, 국민이란 단어가 등장한 걸 보면 일단 가능성은 있어 보이네요.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를 즉각 수용했고 곧 후임 검찰총장 인선이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자, 류 반장, 윤 총장 사퇴 관련해서 정치권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민주당은 윤 총장이 얻은 건 정치검찰의 오명뿐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정치검찰.
네, 재보궐선거에도 큰 영향이 없을 거라는 입장이고요.
네,
반면 국민의힘 측은 법치주의가 무너져간다고 현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벌써부터 윤 총장을 대선 야권 주자로 분류하는 분위기입니다.
여야 반응이 정말 극명하게 엇갈리는군요. 신 반장, 조금 전 들어온 속보인데 청와대 민정수석이 교체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사의를 밝혔다가 업무에 복구한 신현수 민정수석이 결국 오늘 교체됐습니다.
네.
후임 민정수석에는 김진국 감사위원이 지명이 됐고요. 신 수석은 여러 가지로 능력이 부족해 이렇게 떠나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사의를 수리를 한 거죠. 오늘 큰 뉴스가 참 많습니다. 정치부회의와 함께할 그런 시간이고요.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의 문을 열겠습니다. 조금 전 얘기했던 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기를 142일 남기고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 저희도 많이 썼던 표현이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강하게 비판해온 윤 총장이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함께 내놓은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1시간 만에 윤 총장의 사의를 수용했고요. 정치권 반응까지 신혜원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올 것이 왔습니다. 오늘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후 2시에 입장 표명을 예고했습니다. 앞서 윤 총장은 정부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 논의를 두고 검수완박은 부패 완판이라 맹비난했죠. 잇따른 공개 발언에 조만간 사퇴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는데 그 조만간이 오늘일 줄이야 그 누구도 쉽게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화이팅!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합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지금 이제까지입니다.
총장직을 사퇴한다. 검찰에서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해석을 더할 것 없이 군더더기 없는 사의 표명이었습니다. 윤 총장의 원래 임기는 올해 7월까지죠. 헌법과 법치가 파괴되고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걸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총장 징계부터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검찰 수사권 박탈을 추진하는 것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 주셨던 분들, 또 제게 날선 비판을 주셨던 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 국민을 위해 힘을 쏟겠다. 이 대목에서 향후 정계 진출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한 정치권 인사는 말만 없었지 사실상의 출정식이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죠.
어제까지 거치 언급은 없으셨는데 오늘 입장 표명하는 이유 있으십니까?
사퇴 이후에 정치 입문하게 있으십니까?
오늘 발표가...
어젯밤 윤 총장은 대구를 찾아 직원들과의 현장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후배 검사들을 향해 국민의 검찰은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말고 힘 있는 사람도 원칙대로 처벌하는 게 책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직원에게 인사권자란 법무부 장관을 태고 검찰총장에게는 대통령을 의미하죠. 윤 총장은 만찬까지 모두 마친 뒤인 밤 9시쯤 다소 상기된 얼굴로 검찰청을 나섰습니다.
인사권자 눈치 보지 말고 싸라고 하셨는데 인사권자에서 어느 정도 말씀하시는 걸까요?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우리가 늘 선배들한테 들었던 얘기고 자 우리 대우검찰 파이팅! 자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찌 보면 예견된 사퇴, 하지만 왜 하필 지금 이 타이밍인지가 궁금합니다. 대선과 연관 짓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죠.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에 별의 순간은 한 번밖에 안 와요.
별의 순간이요?
그 별의 순간을 제대로 포착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인생에 국가를 위해서 크게 기여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래요.
윤석열 총장에게 별의 순간은 지금이라고 보시는 거죠?
내가 보기 별의 순간이 지금 좀 보일 거예요, 아마.
차기 대선은 내년 3월 9일입니다. 정치권에서는 통상 대선 출마를 위해 조직을 꾸리고 캠프를 세우고 하는 시간이 최소 1년은 필요하다고 합니다. 대선에 도전하려면 지금이 최적의 시기인 거죠.
오늘 두 법안을 발의합니다. 핵심 내용은 현직 검사와 법관이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1년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사실상의 윤석열 출마 방지법을 발의한 것도 변수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잠잠해졌지만 언제고 민주당의 지원 사격을 받아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이죠. 다만 대법원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다른 공직자와의 차별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으로 있지 않겠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윤 총장은 회견 직후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사직서도 제출했습니다. 박 장관은 안타까운 마음이라면서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통령에게 사직 의사를 보고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15분 청와대가 브리핑을 열었죠.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딱 한 문장, 군더더기 없지만 많은 의미가 담긴 한 문장입니다. 사표를 낸 지 1시간 15분 만에 전격 수리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라는 만류도 후임 인선을 고려한 보류도 없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의 경우 보름 만에 사표를 수리했고 신현수 민정수석의 경우 근 한 달 만인 오늘 수리했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LTE를 넘어서 5G급 초고속 수리입니다. 청와대 신 관계자는 앞으로 사표 수리 관련 행정 절차가 진행될 것이고 후임 임명도 법에 정해진 절차를 밟아 진행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불쾌감 또는 괘씸함 등 다양한 감정이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최근 윤 총장의 행보를 가장 앞서 비판했던 인사는 정세균 국무총리죠. 검찰총장은 행정가다, 정치인처럼 굴지 말라 일갈했습니다. 문 대통령에게 사퇴를 건의할 생각도 있다고 했었는데요.
윤석열 총장이 지금 처신하는 걸 보면 행정 책임자다운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정치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행정가의 범주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예를 들면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각 부처의 장관들 또 뭐 경제부총리도 그렇고 언론 인터뷰 혹은 소셜미디어에 개인의 입장을 밝힌 적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입장도 입장 나름이죠. 그리고 그것도 금도가 있는 법인데.
정세균 총리는 윤 총장 사의 발표 후에 열린 브리핑 자리에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윤 총장이 정의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헌법 체계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검찰개혁이 잘 진행되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총장의 행태를 보면 정치를 하려고 하는가 보다 하는 느낌은 있었습니다만은 자연인이 어떤 생각을 하든 그것을 탓할 일은 없고
개인의 그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야권에서는 웬 적반하장이냐, 대선에 총리직을 이용하고 있는 게 누구냐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이 자기의 소신을 말하려면 직을 그만둬야 한다는 발상 자체가 어처구니 없다면서 주어진 일보다 다른 생각이 있는 분은 오히려 정총리 아니냐라고 주장했는데요.
코로나19 와중에 부산, 포항, 울산, 대구를 연달아 방문하고 어서 오세요 총리 식당임이라는 제목으로 먹방 토크쇼를 진행하고 정세균 탱크럼마저 띄우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K-방역 자랑만 늘어놓다가 정작 백신 접종은 세계에서 102번째에 처지도록 만든 분이 누구입니까?
윤 총장에게 맹공을 퍼붓는 여당, 편을 들면서도 마냥 반갑다고 할 수 없는 야당. 자, 이 모든 건 결국 차기 대선 판도가 들썩이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대선은 차치하고 코앞으로 다가온 4월 재보궐선거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당정청이 공들인 4차 재난지원금과 부산 가덕도 신공항이 묻힐 수 있다는 위기감에 또 간판 주자가 없는 야당에선 설 자리가 더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윤석열 헌법 법치 시스템 파괴 전격 사의, 문 대통령 1시간 만에 속전속결 수용입니다.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두 개 언론과 인터뷰를 했고 또 어제 대구 검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강경 발언을 쏟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윤 총장이 뭔가 거취 표명을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분위기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반차를 냈고 오후에 이제 출근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상황이 있었는데 오후에 출근하면서 입장을 밝힌 거죠?
네, 그 윤 총장이 오늘 오후 2시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격 사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면서 어렵게 쌓아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진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검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여기까지다.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명시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검찰 밖에서의 역할, 그러니까 정계 진출을 암시하는 대목으로 읽힙니다.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지금 이제까지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 주셨던 분들, 또 제게 날선 비판을 주셨던 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정계 진출 의사를 묻는 질문이 사실 국회에서도 있었잖아요. 그때도 이제 윤석열 총장이 아주 명료하게 대답하지는 않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뭐 추미애 전 장관이 이 부분을 이제 문제 삼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또 어제 오늘 발언을 들어보면 뭐 이렇게 한다 안 한다 분명하게 밝힌 건 아니지만 보통 안 할 거면 안 한다고는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쓰는 단어들이나 국민이나 이런 표현들이 보통 이제 많이 쓰는, 정치권에서 많이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해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윤석열 총장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퇴근했어요?
네, 일단은 지금 퇴근을 했습니다. 오늘 그 사퇴 기자회견 이후의 일정을 좀 보면 오후 4시에 대한변협회장 접견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예정대로 진행을 했고요. 문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하긴 했지만 아직 공식적인 사퇴 절차, 그러니까 이 사표의 전자결재 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정은 수행을 했습니다. 자, 오후 5시 50분쯤에 퇴근을 했는데요. 아마 이 내부에서 직원들과 인사를 한 것 같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나왔고 이 퇴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소회를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글쎄, 저 사람이 들어올 때 나갈 때 잘 판단해서 뭐 저도 27년 공직생활 동안 뭐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후회 없이 일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께 다 감사드립니다. 네.
대통령이 한 시간 만에 사의를 하는데
네, 기자가 이제 한 시간 만에 사의 수용한 거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네요. 답은 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윤석열 총장이 퇴근 영상이 조금 전 퇴근하는 모습이 지금 막 들어왔군요. 네. 그 퇴근하기 전에요, 신 반장. 검찰 내부에 사퇴의 변을 밝혔다면서요?
네, A4용지 한 6장 분량의 이 퇴직의 변을 검찰 조직원들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 여러분도 현 상황에 대해 분노하고 걱정하고 계실 것이라면서 헌법이 부여한 저의 마지막 책무를 이행하려고 한다. 총장직을 내려놓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부당한 지휘권 발동과 징계 사태 속에서도 직을 지켰다. 헌법과 법치를 지키기 위해서였다라고 주장했고요. 이 앞으로는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이지만 국민들만 생각하라라고 하면서 동요하지 말고 항상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달라 이렇게 검찰 조직원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윤 총장 퇴근할 때 기자가 던지는 질문도 받고 아까 이제 신 반장도 뭐 5G급 뭐 이렇게 뭐 속도라는 얘기를 했지만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이제 사의를 수리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잖아요. 근데 오늘은 정말 초고속으로 사의를 받아들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오후 3시 15분쯤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이렇게 짤막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출입 기자들에게 이 브리핑 공지를 알린 시간이 오후 3시쯤입니다. 결국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사의를 받아들인 데는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보통은 이제 후임 인선까지 고려해서 이제 충분한 입장을 이제 밝히기 마련인데 오늘 딱 한 문장이었잖아요. 그 자체도 역시 메시지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윤 총장은 정부 여당의 검수 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움직임은 부패를 판치게 하는 부패 완판이라고 비판을 해왔죠. 그리고 또 오늘 사퇴 회견에서는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검찰과의 갈등에서 법과 절차를 강조해 온 것을 볼 때 문 대통령을 향한 직접적인 공격과 다름없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결국 빠른 사의 수용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윤석열 총장 사표 수리와도 글쎄 어느 정도 좀 관련성은 있어 보이는데요. 그 직후에 신현수 민정수석 사표 수리도 발표가 된 거죠?
네, 그 신현수 수석은 검찰 출신이죠. 근데 이제 지난 검찰 간부인사에서 그 법무부와 갈등을 빚고 사의를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근 한 달 가까이 문 대통령이 수리 여부를 고심 중이었는데 오늘 잇따라 수리를 발표한 것 역시 검찰 반발에 대한 불쾌감을 표출한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 수석은 오늘 떠나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를 성원하겠다 이런 소회를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로 능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나가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지켜보고 성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임 민정수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진국 신임 민정수석입니다.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뭐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은 맡은 바 소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발언한 김진국 신임 민정수석 감사원 감사위원 출신이잖아요. 네.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도 거론이 되지 않았었나요?
네, 뭐 많이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글쎄요. 그때 거론이 됐었습니다. 자, 김진국 수석은 민변 부회장 출신이고요. 또 문 대통령이 참여정부 민정수석일 때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냈습니다. 또 2009년 박연차 게이트 검찰 수사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변호했고요. 문 대통령 대선 캠프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또 다른 문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전해철 장관과는 법무법인 해마루에서 또 함께 일한 경험이 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초대 공수처장 유력 후보자로도 거론이 됐습니다.
자, 류 반장. 윤 총장 사이가 이제 수용이 됐으니까 후임 검찰총장 인사를 서둘러야 되잖아요.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돼요?
네, 일단 검찰은 조남관 대검 차장이 총장 직무 대행을 맡는 체제로 전환이 됩니다. 조직의 혼란을 빨리 추스리기 위해서라도 후임 총장 인선에 이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서는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는 당연직 의원 5명, 또 비당연직 의원 4명 이렇게 총 9명으로 꾸려집니다.
9명이 회의를 해서 결정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당연직 위원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또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입니다. 후보 추천위가 법무부 장관에게 이 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 추천을 하고 나면 장관이 대통령에게 총장 후보자를 제청하게 됩니다.
네, 차기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인 1년여간 검찰 조직을 이끌게 될 텐데요.
중요한 역할을 또 맡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달라진 형사법 그리고 시스템의 성공적인 안착, 이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시행할 인물이 낙점될 가능성이 클 겁니다. 차기 총장 후보로는 그동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이 되어 왔는데 최근에 김학의 전 장관 불법 출국 수사 관련해서
네, 수사 대상에
오른가 하면 또 검찰 내부에서 좀 일부 반발이 있다는 게 부담이 될 수가 있고요. 다른 후보로는 이 앞으로 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될 조남관 대검 차장이 거론이 됩니다. 한때 추미애 전 장관 라인으로 분류가 됐었지만 이후에 법무부와의 갈등에 전면적으로 나섰다는 게 변수입니다.
네, 뭐 제3의 인물도 있을 수 있겠죠.
네.
자, 앞으로 이제 관련 속보가 계속해서 나올 거고요. 윤 총장 사의 표명에 대한 정치권 반응 정말 다양하게 나오고 있고요. 아까 뭐 신반장도 발제했지만은 이게 이제 재보궐선거 또 나아가서는 이제 대선에 직접적인 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치권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얻은 것은 정치검찰이란 오명뿐이다. 윤 총장을 상당히 강하게 비난했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이 될 때까지 스스로 검찰개혁 주체가 되겠다던 윤 총장의 취임사는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어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 총장은 오로지 검찰이라는 권력기관에 충성하며 이를 공정과 정의로 포장해왔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윤 총장의 정계 진출을 기정사실화하며 검찰총장이라는 호칭도 생략해서 논평을 냈습니다.
검찰의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로 검찰의 제19 감싸기는 윤석열 죽이기로 포장하며 정치검찰의 능력을 보여왔습니다. 이제 정치인 윤석열이 어떻게 평가받을지는 오롯이 윤석열 자신의 몫입니다.
나의 네. 정치인 윤석열이라고 표현하네요.
네.
그렇죠?
네. 네, 노훈의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요. 윤 총장의 사퇴 시점이 매우 석연치 않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피해자 코스프레임과 동시에 또 이슈를 집중시켜서 4월 보궐선거를 자신들 유리한 쪽으로 끌어가려는 야당발 기획 사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소속인 김종민 의원은 윤석열의 개인적 선택이니 지켜봐야 한다라면서도 현직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직을 가지고 정치에 활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태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행동을 한다면 그때 가서 또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되고
사태 자체에 대해서는 뭐 그리 평가할 게 없다라는 게 일단
네, 그건 윤석열 총장의 몫입니다. 윤석열 총장의 판단할 몫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윤 총장의 사퇴 국면으로 당정청이 공들인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그리고 부산 가덕도 신공항 추진 이런 부분들이 묻히고 전국의 블랙홀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상당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프레임이 중요한데 아까 누가 얘기했지? 노웅래 최고위원이 그런 얘기했다는 거죠. 아까 뭐 야당발 기획 사퇴다 뭐 이런 이제 주장을 여당에서 이제 내고 있는 거고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야당 속내가 더 복잡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박 반장, 그러니까 사퇴 표명은 지지하면서도 또 이후에 정치적 파장에 대해서는 견제하는 그런 움직임이라는 거죠?
네, 그 양쪽 움직임이 다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총장의 사욕과 안위가 먼저인 그 정권의 공격에 맞서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대한민국의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확인한 참담한 날이라는 논평도 냈습니다. 또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제 윤 총장이 제약 없는 몸으로 마음껏 힘써주시길 바란다면서 필요하다면 힘을 합치겠다 이런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지금까지 잘 싸워줬습니다. 아쉬움이 많지만은 이제 제약 없는 몸으로 대한민국 헌정 수호와 법치주의의 수호를 위해서 마음껏 힘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필요하다면 윤석열 검찰총장과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는 상식과 정의를 위해 치열하게 싸운 윤 총장님, 그동안 수고하셨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다. 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또 윤 총장의 사퇴 결정이 현 정권의 정치 공세와 무관치 않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선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4월 7일 보궐선거의 야권 승리가 내년 정권 교체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또 다른 잠재 대권 주자라고 할 수 있죠.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윤석열 총장이 지금 사표를 낸다면 잘못된 결단이라고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지금은 70년 검찰의 명예를 걸고 문재인 대통령의 연루 여부가 된 이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 전 검찰력을 쏟아야 할 때라면서 살아있는 권력은 수사하지 않고 지금 사표를 내면 죽은 권력이던 이명박 박근혜 수사를 매몰차게 한 것마저 정의를 위한 수사가 아니고 벼락 출세를 위한 문재인 정부 수사였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으로 국민의힘이 윤 총장과 접촉할 가능성은 어떻게 봐요?
네, 아직 윤 총장이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분명한 입장을 밝힌 건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은 윤 총장의 거취를 좀 지켜본 뒤에 물밑 접촉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이기도 하죠. 앞서 유승민 전 의원은 검찰총장직에서 나오자마자 제1야당에 입당하는 게 본인에겐 좀 부자연스러울 수 있다면서 정치를 한다면 일단 제3지대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네 관련해서 할 등간에 윤 총장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먼저 만날 거냐 또 안철수 대표를 먼저 만날 거냐 이렇게 관심을 갖는 정치권의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는 아마 이제 제3지대로 좀 이제 끌고 들어가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아까 이제 당 반응 중에 이제 정의당 반응을 저희가 얘기는 안 했는데 정의당은 윤 총장을 많이 비난을 했네요. 그러니까 가장 정치적인 검찰총장이었다. 그러니까 정계 입문을 위한 알리바이 싹키용이었다. 그동안의 행보가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윤석열 총장의 사퇴 정치권에 큰 파장을 던졌네요. 관련 속보는 저희가 내일도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전격 사의, 문 대통령 1시간 만에 수용으로 제목을 잡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재보선 최종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나경원 후보를 꺾고 최종 후보가 되는 역전극을 선출했습니다. 오 후보는 단일화를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지를 다졌고 안철수 대표도 단일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부산시장 최종 후보는 박형준 후보가 됐죠. 박준우 반장이 야권 재보궐 소식을 정리해봤습니다.
또 이게 스타일 자체가 좋잖아요. 대중정치인으로서. 그런 게 이제 자산이죠. 네. 그리고 부채가 있어요. 제일 네. 큰 부채는
그렇죠.
서울시장
보상금식과 관련해서
무책임하게 네. 이게 내놓은
던진 거.
지난 2018년 썰전이란 프로그램의 한 장면입니다. 오늘 다시 보니까 저 장면은 미래의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를 평가하는 내용이 됐습니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최종 후보자로 기호 4번 박형준 후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최종 후보자로 기호 2번 오세훈 후보가 각각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작부터 능숙한 후보가 독하고 섬세한 후보를 꺾었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나경원 후보를 누르고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된 건데요. 그야말로 깜짝 역전극이었습니다. 나 후보와 빅투로 묶이긴 했었죠. 그래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 후보가 우세했던 만큼 나 후보의 승리 가능성을 점친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오 후보도 결과 발표 전에는 승리를 예상하지 못한 분위기였습니다.
사실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선거전이었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제가 뭔가 이 상승세라는 보도도 나오고 그래서 어차피 막판에 이렇게 초박빙 상태로 흘러갈 거였다면 조금만 더 일찍 결단을 했다면
자신이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는 소리에 오 후보는 목이 메인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애써 감정을 억누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후보 수락연설을 이어갔습니다.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한 시장으로서 10년간 살아오면서 그 죄책감, 자책금 격려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들을 뵐 때면 더 크게 다가오는 죄책감.
오세훈 후보, 결국 10년의 서름을 딛고 당의 공식 후보임을 알리는 승리의 점퍼를 입게 됐습니다. 키 181cm, 과거 코리아 베스트 드레서, 정치인 부문 수상에 빛나는 오후보의 점퍼 스타일 잠시 감상해 보시죠.
승리의 염원을 담은 당 점퍼 차기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상대책위원장님께서는 서울시장 후보인 오세훈 후보에게, 네, 공천관리위원장님께서는 부산시장 후보인 박형준 후보에게 각각 승리의 당 점퍼를 입혀주시면 됩니다.
제가 대학 시절 입었던 일명 꽈잠이라고도 불리는 야구 점퍼처럼 생긴 것 같은데요. 큼지막하게 새겨진 기호 2번과 5번의 이름 세 글자가 눈에 띕니다. 5번은 나경원 후보에 대한 덕담도 잊지 않았는데요.
사실 나경원 후보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아주 제가 혼쭐이 났습니다. 다 지켜봐 오셨겠지만 정말 간지런하고요. 정말 집념도 강하고. 다시 한번 저를 감금질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준 좋은 맞수 우리 나경원 후보.
나경원 후보도 담담하게 결과에 승복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불복하며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웨이와 함께 퇴장했던 그 누구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세훈 후보님. 승복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네.
어찌 보면 이변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이번 경선 결과 한번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경선 여론조사 득표율을 잠시 살펴보면요. 오세훈 후보가 41.64%, 나경원 후보가 36.31%였습니다. 오 후보가 나 후보를 5%포인트 이상 차이로 앞선 건데요. 변수로 꼽힌 여성 가산점 10%를 제외하면 실제 두 후보 간 득표율 차이는 9%포인트 가까이 벌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 후보가 아무래도 중도 표심에서 우위를 점한 것 같은데요. 실제로 선거 과정에서 오 후보는 개혁 온건파로서 자신의 정치 행보를 강조해왔죠.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 가능성에서 나 후보보다 앞서 있다. 이 점을 지속적으로 내세웠는데요. 반대로 나 후보에게는 강경보수 이미지 씌우기에 집중을 하면서 대비 효과를 극대화했습니다.
늘 인터뷰를 하실 때마다 나경원 후보가 원내대표 시절에 이 강경투쟁을 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본인이 중도는 실체가 없다, 호황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에 대한 답변이었고요. 강성고수 이거 제가 규정한 거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 스스로가 노선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나경원 후보 유튜브에 연일 생얼까지 공개하며 선거운동에 총력전을 기울였는데요. 화장은 지웠지만 강경보수 이미지는 지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경선 결과는 시민들이 국민의힘에 바라는 게 무엇인지 보여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수 정당이란 정체성을 앞세운 것보다 시대 정신에 따른 개혁을 요구한 것으로 읽히는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취임 당시 일성도 보수 우파란 말을 더 이상 강조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였죠. 진취적인 정당이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었는데요. 사실 김종인 위원장으로서는 중도 이미지의 후보가 뽑혔다고 해도 경선 결과가 썩 탐탁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간 오세훈 후보에게 신랄한 비판을 가해왔었죠. 비대위원장 취임 전 오세훈 후보의 면전에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해 정말 바보 같은 짓이라고 말했던 적도 있었고요. 오세훈 후보가 조건부 출마 선언을 했을 땐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출마 선언을 한 거예요. 아니, 그거 어떻게 출마 선언을 선언하는 거지. 안철수가 나오면 자기 안 하겠다는 게 그런 무슨 출마 선언이 그런 게 있어요.
오 후보도 김 위원장에 대한 앙금이 있던 걸까요? 지난 토론회에서 4명의 예비 후보들 가운데 유일하게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끝내야 한다고 대답한 게 오 후보였습니다.
정말 헌신적으로 당을 위해서 애를 써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지만 불행하게도 외부에서 들어오셔서 그 일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가 우리 당의 본질적인 변화로 국민들께 전달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보가 당의 최종 후보가 된 이상 두 사람이 표면적인 갈등을 빚을 가능성은 낮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최종 야권 단일화를 향해 힘을 합칠 텐데요. 오보는 최종 후보로 선출되자마자 안 대표와 반드시 단일화를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밝혔죠.
그 단일화가 가능하면 야권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는 단일화로 귀결되어서 반드시 본선에서 박영선 후보를 이기는 그런 단일화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지고요.
안 대표를 믿는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겠다고도 말했는데요. 단일화는 빨리 될수록 좋다는 소신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서두를 필요 없다는 당의 입장과는 결이 다른 겁니다. 마치 사전교감이라도 있던 것처럼 오히려 안 대표와 의견 일치를 보였습니다.
오세훈 후보님과는 조만간에 만남을 통해서 건설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를 희망합니다.
오 후보는 안 대표와 서울시 연립정부 구상을 밝히기도 했었죠. 나 후보에 비해서는 안 대표에게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왔던 게 사실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단일화를 둘러싼 룰의 전쟁이 시작될 텐데 아름다운 단일화를 이룰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부산시장 후보 선출 결과는 들어가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중도 공략 오세훈 승부수 통했다. 나경원 꺾고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안철수 오세훈 후보 간에 이제 단일화 논의가 상당히 이제 빨라질 텐데 그 얘기는 좀 뒤에 해보고요. 서울시장 경선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 부산시장 경선 얘기를 좀 해볼게요. 박형준 후보가 1위를 차지했는데 뭐 이변은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당내 경선 내내 우위를 점한 박 후보가 예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경선 여론조사에서 박형준 후보는 54.4%로 1위를 차지했고요. 박성훈 후보는 28.63%, 이현주 후보는 21.54%를 얻어서 3위에 그쳤습니다. 박민식 후보와의 단일화 효과도 크게 나타나지 않은 건데요. 최종 후보가 된 박형준 후보는 수락 연설에서 이번 선거가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으로 치러지는 점을 들으면서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일로 치러지는 선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권 4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이 폭주하는 정권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는지 현장에서 절절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 정권의 폭주에 대해서 반드시 제동을 거는 선거가 이번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현주 후보도 나경원 후보처럼 군말 없이 패배를 인정했는데요. 박형준 후보에게 축하를 전하면서 후보 단일화를 승낙해준 박민식 후보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박성훈 후보에게도 응원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습니다.
박형준 당선자께, 당선자가 아니라 뭐 후보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당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겠습니다. 당의 변화와 그리고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성훈 후보도 최종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한다고 했는데요. 두 후보의 최종 결과 수용에도 과열 양상을 보였던 경선의 이후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공관이 발표 직후 입장을 낸 청년 국민의힘 대표인 황보승희 의원은 이제 뭉쳐야 할 때라면서 단결을 호소했습니다.
아까 이제 박 반장도 그렇게 분석했지만 뭐 박 반장은 본인의 생각이라고 그렇게 분석을 했지만 실제로 이제 보수층들이 전략적 선택을 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중도 확장성이라든지 단일화를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두고 선택을 한 것이다. 그 점에서 아까 이제 나경원 후보라든지 또 이현주 후보가 좀 낙마하게 된 게 중요한 원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더라고요. 자, 오늘 이제 발표 전에 이제 결과 발표 전에 오세훈 나경원 두 후보 모두 원팀이라는 점을 강조를 했죠.
네, 아무래도 뭐 경선이 마무리되는 날이니까 서로 이렇게 원팀이라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오세훈 후보는 다른 후보들 공약 중에 탐나는 게 많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 나경원 후보도 세 후보를 모두 띄우면서 후보가 정해지면 공약을 공유하자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다른 후보분들도 토론하다 보니까 정말 탐나는 그런 그 공약들이 좀 있었어요.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양해를 하고 약속을 하면 아마 서울 시민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지 않을까.
아까 공약 공유 말씀하셨는데요. 당연히 우리가 공약 같이 써야 될 것 같고요. 뭐 오세훈 후보님 뭐 5년 시정 경험 또 저희가 잘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원팀이 돼서.
자, 이제 남은 과제는 역시 이제 단일화인데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이 입장을 밝힌 게 있죠.
네, 정진석 위원장은 오늘 임기를 마치면서 후보 단일화는 신속하게 또 나를 희생하는 각오로 이뤄내야 한다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2주 동안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새로운 방식의 단일화를 하자 이런 김근식 비전 전략실장과는 좀 다른 목소리를 낸 겁니다. 정 위원장은 오늘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서 후보 단일화를 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지나친 낙관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내 몫을 챙기겠다는 욕심을 드러내는 순간 시너지 효과는커녕 국민들의 외면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정 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종식시켜달라는 국민적 열망이 너무나 뜨겁지만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기만 하다 이렇게 탄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우리 당과 국가의 명운을 건 건곤일척의 싸움이다.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다 어렵다. 이 엄중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방심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던진 걸로 보입니다.
앞으로 야권 단일화의 뭐 관전 포인트로 할까요? 그런 건 어떤 게 있어요?
네, 뭐 안철수와 오세훈 두 후보 모두 중도층 표심을 공략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 후보도 경선 토론회에서 서울시 연립정부 얘기를 하면서 안철수는 중도 좌파, 본인은 중도 우파라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도 중요하지만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지지하지 않는 중도 지지층의 표심이 둘 중 누구한테 쏠린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또 두 후보는 곧바로 단일화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새로운 방식이라고 해도 여론조사는 당연히 포함될 것이기 때문에 문항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적합도와 경쟁력 등 어떻게 질문지를 구성할지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세훈 후보가 경선 토론에서 정치적 결단에 의한 단일화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만으로는 지지층을 하나로 모으기가 힘들다라고 한 건데요. 여기서 말한 정치적 결단이라는 게 뭐 통 큰 양보를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향후 행보를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호응한다면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 이전에 서울시 공동 운영에 관한 양자 간 합의가 도출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만일 안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로 선출이 될 경우에는 뭐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뭐 혹은 합당을 해서 기호 2번으로 출마를 할지 아니면 반대로 4번을 고수할지도 관심인데요. 양측은 그동안 출마 기호를 놓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실제 협상 테이블이 차려지면 이 아름다운 단일화 그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좀 상황 관리에 나설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단일화 방식에 대해서 추가로 얘기한 건 없어요.
단일화 절차는 실무선에서 처리를 할 거라면서 더 이상 자신 언급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을 아꼈는데요. 반면 안철수 대표는 내가 이겨야 한다거나 우리 당이 이겨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자라면서 야권 전체가 이기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다시 한번 호소를 했습니다.
지금 야권도 그렇지만 여권도 단일화가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죠. 오늘 토론회가 있었고 또 김진애 열린 민주당 후보와 박영선 민주당 후보와의 단일화도 지금 이제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권 소식은 유반장이 이때 다룰 거죠?
네, 그 부분은 제가 다루겠습니다.
네, 잘 다룰 거죠?
네, 잘 다루겠습니다. 네,
좋아요. 자, 오늘 야당 발제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중도 공약 오세훈 승리, 막오른 최종 야권 단일화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반장의 발제를 들어봅니다.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정부는 총리실을 중심으로 해서 합동조사단을 발족했는데요.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발본 색원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LH 사장을 지낸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조금 전 대국민 사과도 했는데 관련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졌죠. 정부가 오늘 합동조사단을 출범시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지 하루 만입니다.
총리실 합동조사단은 최대한 빨리 거래내역 전수조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국토부와 LH 전 직원에 대해서는 다음 주까지 조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기관들도 최대한 신속히 거래 내역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정세균 총리는 다만 서울시나 청와대, 국회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땅 투기 의혹,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선 참 곤혹스러울 듯 싶습니다. 취임사에서 이런 말을 했었죠.
주에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번 의혹으로 이 발언이 힘을 잃었습니다. 기회는 자기들끼리, 과정은 아름아름, 그리고 결과는 아시는 대로입니다. 결과라도 정의롭게 바로 잡으려면 응당한 대가가 뒤따라야겠죠.
여러 가지 법률을 동시에 위반한 사건입니다. 가령 부패방지법에도 관련 규정을 위반해가지고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요. 네. 또 토지주택공사법 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예. 공공주택특별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건 다 5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그러니까 예. 5년 내지 7년 정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중대 범죄거든요.
문제는 직무 연관성입니다. 법적인 처벌을 하려면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이다. 이걸 증명해야 하는데요. 빠져나갈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LH 직원들 대부분 보상 업무를 담당했었다고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신도시 선정과 1차적인 업무 관련성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3차 신도시 후보지 이미 언론에도 어느 정도 공개가 된 상황이었죠. 나는 보상 업무만 했을 뿐 신도시 지정 업무는 한 적이 없다고 하면 현행법상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LH 직원들도 이 점을 잘 알고 있는 듯합니다. 블라인드엔 이런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내부 정보를 활용해 부정하게 투기한 건지 본인이 공부한 걸 토대로 부동산 투자를 한 건지는 법원이나 검찰에서 판단할 사안이다.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되던 광명시흥은 누가 개발해도 개발될 곳이었다.
신도시 개발을 담당하는 LH 직원들이 신도시 발표 직전에 신도시 예정지에 7,000평 규모의 농지를 58억 원이란 큰 빚을 지고 영끌 매입을 했는데 왜 그랬을까는 궁금하지 않은가 봅니다. 아니면 가재는 대표인 걸까요? 더 기가 막힌 건 설령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게 증명이 되더라도 부당이익을 환수할 몰수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때문에 징계를 받거나 해임이 되더라도 투기익은 고스란히 챙겨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자본시장에서 일어났다면 내부자의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는 1년 이상의 징역뿐만 아니라 투기익의 3배 또는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다만 현행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이러한 엄벌 규정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뒤늦게 외양간 고치기에 나섰습니다.
일벌 100개 해야 합니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는 폐가망신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합니다. 주택 및 토지 개발과 관련된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경우 법적 처벌과 함께 투기 이익을 환수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폐가망신, 당장 민주당으로 화살이 향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시흥시 시의원이 3기 신도시가 발표되기 2주 전 딸 명의로 토지를 사들여 건물을 지은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해당 시의원은 시위에서 주택 공급과 관련된 도시환경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시흥시의원 관련 투기 의혹이 제기된 점도 송구스럽습니다. 당 차원에서 윤리감찰단 조사 등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고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은 일개 시의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상가 분양권을 받을 자격을 얻었다니 엄마 찬스로 땅 짓고 헤엄쳐 한몫 챙긴 것입니다. 개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공직자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두운 등잔빛을 제대로 밝히기 위해 청와대, 국회, 그리고 지자체장 및 지방의회 등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청와대와 관련된 보고라인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청와대에서도 당연히 보고받았을 것이고 예. 이번의 경우에도 그거 다 보고가 돼서 청와대가 조율된 끝에 나온 것이니까 그 보고라인 선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친척과 본인 그런 사람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조카가 가덕도 신공항 부지인 근처에 땅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죠. 가덕도 신공항은 오 전 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점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가덕가덕 힘을 몰아달라던 가덕도 공항 예정지는 알고 보니 오거돈 일가의 로또 투기 의혹 지역이었습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언제부터 소유를 했는지 또 무엇 때문에 소유했는지 그런 부분들은 스스로 또 속히 밝히는 것이 좋겠다.
국민의힘은 국토교통부가 참여하는 이번 정부의 전수조사 믿지 못하겠다는 입장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고향에게 생선가게를 맡길 수 없듯이 국토부의 조사를 맡길 수가 없고 정부 내에서는 감사원이 철저한 조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국회 차원에서도 국정조사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의 부동산 투기 실체를 낱낱이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이번 사태의 진원주죠. LH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는데요. 관련 대책도 함께 내놨습니다. 우선 모든 직원과 가족의 토지 거래 시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땐 관련 직원과 가족의 토지 소유 여부를 전수조사하겠다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기초적인 조사도 하지 않았었나 조금 놀랍긴 합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게 아니라 아예 생선 가게를 차려줬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배짱 좋게 본인 명의로 땅을 산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LH가 내놓은 이번 대책,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싶습니다. 사실 마음만 먹는다면 친척이나 지인을 동원해 차명으로 얼마든지 땅 투기를 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50년 전 상황을 그린 이 영화에서도 투기는 차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영동에 땅 좀 사봐.
땅이요?
핵심은 개발 정보 유출을 어떻게 막느냐에 있는 듯한데요. 요즘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로 시끄럽죠. 전문가들은 국토개발도 계획과 심사를 분리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그래야 개발 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일부에선 수능 문제 출제자들을 한동안 호텔에 격리하듯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정부 땅 투기 의혹 합동조사 착수, 투기 수익은 환수 못한다.
정부가 오늘 합동조사단이죠. 조사단을 출범시켰고 아까 이제 정세균 총리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부의 조사보다는 사정기관의 수사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정세균 총리가 직접 입장을 밝힌 게 있죠.
네, 정 총리는 수사기관에 의뢰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문제가 있다라면서 오랜 시간 끌면서 유야무야 되는 것보다 신속하게 국민의 궁금증이나 걱정을 덜어드리는 게 우선순위라고 판단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번 합동조사에서 불법행위나 위법행위가 포착되면 그 부분은 당연히 사정기관의 수사를 의뢰하겠다라고도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제 LH 사장이었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정세균 총리가 관련해서도 입장을 내놓은 게 있죠.
네, 좀 선을 그었는데요. 정 총리는 조사 과정에서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변창흠 장관이 개입하거나 관여했다는 의심은 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변창흠 장관이 오늘 대국민 사과를 했죠. 바로 조금 전에.
네, 그렇습니다. 네. 변창흠 장관은 소관 업무의 주무부처 장관이자 직전에 해당 기관을 경영했던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 장관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제도화하겠다면서 담당 공직자의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겠다 강조했습니다.
아, 조반장,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 LH 사건 관련해서 또 강경한 입장을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었는지 아니면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것이었는지 규명을 해서 발번 세고 나라 이렇게 다시 한번 지시를 했습니다. 관련 제도 개선책도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하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야당에선 감사원에서 감사에 나서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감사원 차원의 감사는 감사원이 판단할 문제라면서 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빠르고 엄정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틀 연속 입장을 밝힌 건 이번 사안을 상당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사안이 이제 부동산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공정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폭발력이 크다고 일단 보는 것 같습니다. 어제 뉴스룸에서 보도를 했던 건데요. LH 직원들의 그 도덕적 해이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사례가 확인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LH의 한 직원이 유료 사이트에서 온라인 강의를 하다가 내부 감사에 적발이 된 건데요. 강의 내용 부동산 투자였습니다. 이 직원은 스스로를 대한민국 1위 토지 강사, 토지 경매 1타 강사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요. 자신에 대한 소개글에 부동산 투자 회사 경력 18년 경험으로 토지를 이해한 후에 토지와 관련한 수많은 수익 실현과 투자를 진행했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 직원은 공기업인 LH를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요. LH는 사규에 업무 외의 영리 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은 겸직 신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실제로 투자를 했던 걸로 확인이 됐다는 거죠. 뉴스룸 보도를 보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LH 직원들 외에도요, 신도시 개발을 사전에 알고 투자한 사람들이 꽤 있을 수 있다.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된 상태죠.
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내놓은 자료입니다. 이번에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신도시 발표 2주 전에 땅을 사서 문제가 됐죠.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의 토지거래 내역을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8.4 대책과 지난달 2.4 대책 직전에 토지거래가 집중됐다고 합니다. 8.4 대책 전 3개월간 이 지역에서는 167건의 토지거래가 이뤄졌는데 해당 기간 이전에는 거래 건수가 한 달에 한 자릿수를 넘지 못했습니다. 8.4 대책 발표 뒤에 9월과 10월엔 거래가 0건으로 잠잠해졌고요. 또 2.4 대책 전 3개월 동안 또다시 토지거래가 30건으로 크게 늘었다는 겁니다. 자, 김 의원은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에 투자가 쏠릴 수는 있지만 해당 지역의 추세는 너무 극단적이다. 확실한 공공정부의 유출 또는 공유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오늘 합동조사단이 출범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관련 속보가 많이 나올 거고요. 상당히 빠르게 조사를 진행할 거다라는 그런 뭐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내놓는 게 중요하겠죠. 자,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정부 땅 투기 의혹 합동조사 착수, 투기 수익은 환수 못한다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류정아 반장의 발제를 들어봅니다. 국회는 오늘 정부로부터 추경안을 제출받아 심의에 들어갑니다. 추경안만 따지면 15조 원 규모죠. 국민의힘은 불효불급한 예산을 깎겠다고 벼르고 있는데 민주당은 오히려 증액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조금 전 시대전환 조정훈 후보와 단일화를 위한 토론을 했는데요. 관련 소식들 유정아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이 어려운 국민들께 하루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처리를 당부드립니다.
네, 정부가 이틀 전 의결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오늘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건데요. 지원금 총액은 19조 5천억 원인데 이 중 15조 원을 추경안으로 편성을 합니다. 어느 때보다 속도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빠르면 이번 달부터 지급할 방침입니다. 내일 정세균 총리의 시정연설 후에 다음 주에 본격 심사를 거쳐서 2주 뒤에는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킨다. 이게 바로 민주당의 계획입니다. 이번 추경안 단일 추경 규모로는 역대 세 번째입니다. 지난해 3차 추경 그리고 12년 전에 금융위기 이후로 가장 큰 규모입니다. 문제는 이 중에 10조 원은 국채로 마련을 해야 한다는 건데요. 연말이면 국가 채무, 즉 나라 빚이 1천조에 가까워진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인데 야당은 여기에 더해서 4월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까지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정권을 잡은 세력은 대선 전에도 또 수십조의 돈을 뿌리고 할 것입니다. 사실상 매표 행위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네, 정부 여당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두텁게 그리고 폭넓게를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4차 지원금 대상은 총 690만 명입니다. 전 국민에게 줬던 1차 지원금 규모가 13조 원이었으니까 690만 명에게 19조 5천억 원 얼마나 두텁게 줄지가 실감이 나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우 거리두기 완화 전에 장사를 했는지 문을 일찍 닫았는지에 따라서 액수가 다릅니다. 헬스장과 노래방처럼 문을 아예 열지 못했던 곳은 500만 원을 받고요. 전기요금을 석 달간 50% 깎아줍니다. 이 둘을 합쳐서 최대 6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당 최대 680만 원까지, 또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최대 11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도 3차 때보다 이렇게 200만 명 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주 꼼꼼하게 따져보겠다고 했죠.
가히 역대급인데 원칙과 기준도 없이 이런 보편과 선별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다가 어정쩡한 누더기 추경안이 되었다. 이런 규모가 타당한지, 또 재원 마련에 대해서 세출 구조 조정 노력이 전혀 없는 이런 재원 대책에 대해서도 의원님들 꼼꼼하게 따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증액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지원 대상을 추가해야 할지 살펴본다는 겁니다.
오늘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왔습니다만은 심의 과정에서 농민 지원을 가장 우선해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심의를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농민들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민주당은 코로나 손실보상법 같은 상생연대 3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 또 언론개혁법, 이런 쟁점 법안의 통과도 추진을 하고 있죠. 추경 편성 과정에서 여야가 치열한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소식은 역시 앞으로 여정회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서울시장 선거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후보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결정됐다는 소식 박 반장이 전해드렸었죠. 여야 선거 구도가 점점 정리가 되어가는 것 같은데 박 후보와 오 후보 벌써 이번 선거 기간 동안 여러 번 부딪혔습니다. 오 후보가 박 후보의 1차 TV 토론 발언을 문제 삼았는데요. 빌 게이츠의 말 중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으로 취사 선택하고 있다라고 한 데 따른 겁니다.
오세훈 후보님 늘 성급하십니다. 늘 하나만 생각하고 들은 보지 않으시네요. 10년 전 무상급식 문제로 시대를 읽지 못해 사퇴하실 때처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상대를 존중해 주시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오 후보의 경선 승리, 박 후보 입장에서는 그리 달가운 일은 아닙니다. 선명 보수를 지향했던 나경원 후보와 달리 오 후보의 승리는 국민의힘이 중도 표심에 좀 더 다가갔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인데요. 또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 후보는 오늘 캠프 진용을 가다듬었습니다. 박 후보 캠프에는 서울 지역 국회의원 41명 중에서 이낙연 대표와 국무위원 3명을 제외하고 모든 의원들이 참여를 한다는 계획인데요. 우선 캠프 대변인으로는 고민정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고 의원, 지난 총선에서 오 후보를 꺾었었죠. 고 의원은 대변인의 시작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였고 대통령이 됐다. 이번에는 박영선의 입이 되려고 한다. 반드시 당선시키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비서실장은 이수진, 천준호 의원이 맡고요. 선대위원장은 경선 상대였던 우상호 전 후보가 맡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 후보가 경선에서 이긴 다음 날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어젯밤에 둘이 만나서 저녁 먹고
그러셨어요?
필승을 다짐했는데요. 제가 마음이 많이 짠했습니다.
뭐라 그러세요, 우상호?
나 괜찮아. 이렇게 또 마음속에 많이 서운함이 있을 것 같은데 내색을 안 하고 오히려 저한테 아이 필승해야지 필승 이러면서
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입니다. 우리 국장과 반장들의 눈은 모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에 쏠렸지만요. 저 여당 반장 유 반장만큼은 박영선 후보와 조정훈 후보의 단일화 토론을 봤습니다. 두 사람 주 4일째 혹은 주 4.5일째에 대해서는 그 취지의 공감대를 가졌는데요. 논쟁도 있었습니다. 조 후보는 박 후보의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 약속한 30만 채 중에 내년 6월까지 완성될 건 장난감 레고가 아니고서는 단 한 채도 없다라고 했고요. 또 소상공인 5천만 원 무이자 대출 공약에 대해서는 받고 더블로 가자는 식이라면서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박 후보 역시 조 후보 공약의 현실성을 문제 삼았는데요. 두 사람의 단일화는 주말 동안 여론조사를 거쳐서 다음 주 월요일 결과가 정해집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과의 여권 단일화 소식까지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고요. 어제 박 후보가 검찰개혁 이슈에 일가견이 있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오늘 검찰총장 이슈가 나온 김에 박 후보가 말하는 검찰총장 되는 법 영상으로 보여드립니다.
경찰청장이 되고 싶어요. 그런 사람 아까 있었는데. 그렇지. 그러면 경찰청장 이렇게
경찰청장
지금 이게 나 지금 검찰총장이 누군지 아세요? 몰라요? 오늘 가서 검색해봐요. 네? 아줌마 미리 가르쳐줄까? 문무일 검찰총장이야. 외워봐. 그 문무일 검찰총장을 탁 검색하면 그 문무일 검찰총장 아저씨가 그동안에 무슨 일을 했는지 거기 쫙 나와요. 그러면 우리 어린이가 그 검찰총장 아저씨 한 대로 합니다. 오케이?
네? 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 오늘 국회로 박영선, 조정훈과 토론하며 단일화 시동.
네, 모두가 윤석열 총장의 입에 쏠려 있을 때 본인 혼자 토론을 봤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도 봤어요. 중간에 계속 본 건 아니고 중간에 잠깐 봤어요. 네, 몰랐군요. 자,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가 만나서 추경 처리를 늦지 않게 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속보가 조금 전에 들어왔죠.
네, 그렇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늘 민주당 이당견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만나 오찬회동을 가졌다고 합니다. 여야 대표는 이번 추경을 늦지 않게 처리하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초당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하는데요. 22일 처리를 목표로 추경을 심사할 예정이라고 박 의장 측은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선 세월호 특검 문제도 논의가 됐다고 합니다. 박 의장은 양당 대표에게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아, 유반장, 아까 자리에 들어가서 얘기한다고 했으니까요.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와의 단일화, 그러니까 그 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그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네, 사실 오늘 진전된 소식은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아무래도 민주당이 시안으로 제시한 8일, 그리고 김 후보가 제시한 그 후보 등록 기한이 18일과는 아직 거리를 좀 좁히지 못한 것 같은데요. 또 더 길게 보면 투표용지 인쇄가 28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단일화가 되면 사표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제 시간이 있는 거고요. 오늘은 김 후보는 아니고 김 후보와 가까운 다른 쪽에서 완주 얘기가 나왔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바라보는 지지자들은 두 분이 아름다운 단일화를 하기 원하실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저는 그냥 나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애
후보가 그냥.
자, 그리고 이제 그 좀 다른 얘기지만 김진애 후보의 의원직을 계승할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뭐 많은 말들이 나왔네요, 오늘.
네, 그렇습니다. 김진애 후보는 주인공인 본인 대신 김 전 대변인에 대한 가십성 기사가 더 많다면서 어제는 아예 같이 기자회견장에 섰었죠. 그런데 야권의 공격은 그 이후에 더 거세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시점이라 더 그럴 것 같습니다.
재개발 지역 투기 의혹에도 국회의원직을 승계받는 전 청와대 대변인은 이 정부 기득권에 숨길 수 없는 재테크 능력을 보여줍니다.
하다하다 이제는 영혼까지 끌어모아 부동산 투기했던 전 청와대 대변인이 국회의원이 돼 금의 환영할 판입니다.
네, 김의겸 전 대변인에 대한 비판은 열린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왔습니다. 이 당의 공식 카페인 열린민주주의 카페에는 총선 후에 바람처럼 사라져놓고 아무런 헌신 없이 승계만 하면 끝이냐, 당에 기여 없이 의원직만 승계했다는 것은 당원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 이런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네, 자, 좋습니다. 뭐 정말 정치권이 들썩들썩하네요. 내일도 이제 관련 소식 참 많이 들어올 것 같고 항상 강조하지만 정치부 회의를 봐야 할 그런 시간입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 오늘 국회로 박영선, 조정훈과 토론하며 단일화 시동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